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해상에 배치한 항공모함 전단을 시작으로 시리아 파견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가 시리아 파병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유엔이 평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그동안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반군들의 강력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 해상에는 애드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증거는 확실하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해커들은 미국 선거에 오래전부터 개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번처럼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단순히 민주당 이메일을 해킹해 누설한 것뿐 아니라 고전적 방식의 선전술과 역정보, 허위뉴스 제공 등 여러 기법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다만 러시아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개표나 최종 결과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선거 개입 주장에 반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정보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주 지역 방문길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차이 총통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또다시 긴밀한 관계 조짐을 보일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미 국가들을 순방하는 9일간의 이번 일정 중 미국의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어떤 미국 인사들과 접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차이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항의해 한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극도로 유감스럽다며 한국과의 경제 논의와 추가 통화 수합 조정 회담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 장관들은 앞서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문서를 통한 사과와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반대해온 한국의 사회활동가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342표 대 반대 80표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하고 미국은 앞으로 일방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모든 유엔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도 유엔을 질책하는 내용에 비슷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어제보다 0.9% 내린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상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달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퇴임을 앞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류 재무장관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과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례 없이 잇따라 강행하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행정부 교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다뤄야 할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리 장관이 5일 국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고별 메모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과 차기 행정부에 남기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미국의 노력 덕분에 이런 위협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북 압박 강화 조치에 굳건한 기반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외교, 억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끈질긴 작전을 구축하는 데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의제 가운데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적 행동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이콥 류 재무장관도 퇴임을 앞두고 고별 메모를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제재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류 미 재무장관이 5일 재무부에 지난 8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류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발표한 이 글에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먼저 류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처럼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계속 경제적 도구, 즉 제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전 세계 경제가 통합을 통해 성장을 이뤘고 이 같은 통합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만 류 장관은 이란과 미얀마에서 볼 수 있었듯 악의적인 행동의 변화가 생길 경우 미국 정부는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도구가 관계 변화의 조건을 창출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알려진 2차 제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해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류 장관은 재임 중 재무부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도 북한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독자와 다자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가 직접 북한을 겨냥한 제재는 지난 2008년 미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추가 행정명령 발동과 이에 근거한 제재 명단 추가 작업 등이 이뤄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혹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고 최근에는 고려항공과 항공기 16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질적인 개선을 이루었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핵실험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우려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의 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5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연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실패도 진전이라며 북한이 실험에서 배운 것을 관련 기술과 다음 실험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위협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 괌 등의 바다와 지상에 레이더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자산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해 8년 전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예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관련 프로그램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며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게 하려면 북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며 그런 조치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외교 차관 협의회에는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미사일 실험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으나 실험 빈도와 정확성은 확실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협력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5일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방안을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대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밝힌 표현 역시 믿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언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겠다는 공허한 약속이나 중국에 대한 공격적 수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교역과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공격적 접근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트럼프 당선인의 믿음 역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진지하게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입장을 세웠을 때만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공격적 접근이 실패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며 그가 대선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는 전술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일 사설에서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미국이 이를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해상미사일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요격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개발을 더디게 할 수 있고 미국의 효율적인 핵 억제력도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자주 국방 권리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역시 미국의 행동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트리븐 신문은 4일 사설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한 북한 정권의 거짓말 가능성, 중국을 통한 실질적인 대북 압박의 기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가능성, 미국의 미사일 격추,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한 해법 등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하지만 미사일 요격은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정은에게 1조,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들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하는 방안, 핵이나 관련 기술을 테러 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판매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들을 타격할 것이란 분명한 경고를 북한 수뇌부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후 관용 매체를 동원해 연일 평화와 통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라는 글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건 한민족의 운명이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선 무턱대고 북한의 자위적 행사를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북측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4일엔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란 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의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일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3일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결의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북측 입장은 한결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올해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5돌, 14선언 발표 10돌인 점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비핵화 대화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활용해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한이 지난해엔 핵과 미사일, 즉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고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세력의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관계 개선을 앞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그 시점에 있어서 이 대선에 있어서 할 때 소위 그 진보 이런 측면이라든가 괴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매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해왔지만 올해는 후속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메시지의 차원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선이 남북의 간접적 개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북한의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변화된 대북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대북 정책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희망 그런 것이 어떤 좀 반영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닌가.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경험상 한국의 대선에 직접 개입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간접적인 대남 유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또 북한은 연초부터 혈맹관계인 중국을 푸대접하고 러시아를 우대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려는 중국 측 움직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신년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도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년사는 지난 3일자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는 이보다 하루 뒤인 4일 조선중앙방송에서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과 틴초 미얀마 대통령,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등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소개한 신년사의 분량도 푸틴 대통령은 485자였지만 시 주석은 178자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1일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각국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러시아를 중국보다 먼저 호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해 즈음에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러시아 연방대통령, 중국 인민공화국 주석,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등의 순으로 이름 없이 직책만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오래된 혈맹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의 중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런 푸대접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5차 핵실험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호응해 중국 당국이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의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따른 불만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또 그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서까지도 이제 추가 제재에 동의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봐야겠죠.
혈맹 관계를 과시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꾸준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친중파였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김 위원장의 연이은 핵실험 감행이 이유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차 노동당 대회 개회사에서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이라는 표현은 유엔의 북핵 개발 저지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관계가 멀어진 대신 러시아와의 교류를 늘리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우대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는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러시아를 활용한 일종의 중국 견제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북한의 외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어떤 외교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군사적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나쁜 수준으로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꼽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고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펼치고 또 미국이 자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북한의 필요성보다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대될 테니까 중국은 어쨌든 북한을 좀 더 끌어안으려고 할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다면 북한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바뀐다면 중국도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시장 경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고문을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6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몇몇 나라가 제재안을 만들어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지난해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북한 경제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DPRK economy in 2016 did a lot better.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죠. 먼저 무역 부분을 보면 수출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탄은 여전히 북한의 돈줄이 됐죠.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북한은 국내에서 가치를 붙여 외부에 팔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의류 제품 수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결과죠. 저는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는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와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 경제가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밖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시장 경제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많은 혁신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시장 경제가 지난해 북한인들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초에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내놓는 신년사는 한 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서 시선을 끌죠. 작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he's continu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conomic development as part of the national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경제 부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롭게 내세운 것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었는데 이건 아직도 북한이 시장 경제 요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는 경제 부분과 관련해 대내외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크게 눈길을 끄는 정책이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사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부분에서 다양한 목표들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이나 화학공업, 농업, 수산업 등에서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 depends partly on the internal priorities that they give. They end up having to give priority sooner or later to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일단 중앙정부가 어느 부분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진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북한 정부가 모두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유엔 제재가 북한이 무역 실적을 올리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겁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강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장 경제 활동을 더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외화 벌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에 주력하던 자연자원을 국내 경제 분야로 돌리면 중앙정부가 몇몇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방금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셨는데 올해 북한 경제를 전망할 때 역시 대북 제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북 제재가 올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t certainly increases their risk of losing access to foreign exchange that they need both for their military and
말할 것도 없이 외화 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새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집행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내 신흥 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 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외에 올해 북한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이라면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political environment that they face, both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sets a kind of a chill on
외부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초에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이를 계기로 올해 북한과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관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완전하게 중단된 남북 경제 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 경제를 전망하는데 외부 정치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시장 경제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y're tolerating the evolution of the market economy, a lot of surprising things have been happening recently.
including 사실 북한 정부가 현재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신흥 자본가들의 활동이 사업이나 장사뿐 아니라 금융업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경제 활동에 돈을 대는 금융업이 북한에서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자본가들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지난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Well,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influenced by what happens in the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S. And that's a big question that everybody's trying to get a feel for.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을 텐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확산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 확산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내 시장 경제 확산에 일조하는 현상을 좋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관심거리이긴 한데요. 이건 미국 러시아 양자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 미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치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북한 경제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y need to continue to tolerate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markets. It would be in their own interest to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장 경제의 생성과 발전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점점 더 인정해주면서 규제나 금융 부분에서 시장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예로 들어보면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비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이 북한 안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 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으로부터 새해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은 유엔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역시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54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로부터 받은 북한 식량 배급량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양은 전년도에 하루 평균 배급량 335g보다 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1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규모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2분기에는 360g으로 줄었고 3분기 300g으로 또다시 줄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과 11월 380g으로 증가했으며 12월에는 400g으로 지난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식량 배급량 역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가량이 식량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영양 부족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년간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하루 평균 식량 배급량은 345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BOA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평균 347g이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335g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엔 다시 354g으로 5%가량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연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이 동유럽 국가 폴란드에 148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을 인용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북한의 조선철산 총무역회사가 폴란드 건설산업 분야에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폴란드의 새로운 노동자 파견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지난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15개 자국기업에 대해 고용실태 조사를 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위선적인 체제를 고발한 기록 영화 태양 아래서가 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연방국가영화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지난해 해외에서 상영된 러시아 영화 중 7번째로 많은 수익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한국과 독일, 폴란드, 체코 등지에서 상영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현지 북한 외교공관이 이 영화 상영에 항의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태양 아래서는 평양에 거주하는 8살 소녀 진미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기록을 조작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를 폭로하는 기록 영화입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삼림 훼손 속도가 빠른 나라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삼림과 임업 보고서에서 1990년부터 20년 사이 북한의 녹지대 12만 7천 헥타르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막화 위험도가 31%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막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토양의 질이 나빠지면서 점차 사막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체 면적의 11%가 민둥산이라며 한국과 협력해 삼림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한국 사회의 북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과 춤을 매개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농군들의 희열과 낭만을 담은 무용 박편무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탈북 여성들로 이뤄진 평양예술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평양예술단은 북한 민족예술단 수석 단원을 지낸 김영희 총감독과 김신옥 단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북한의 무용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의 단원들 중에는 북한에서도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관심은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무용이나 노래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수인 윤나리 단원은 어릴 때 북한에서 무용을 하다 한국에 와 성인이 된 후 예술단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윤나리 단원입니다.
저는 무용수고요. 예. 무용 작품에는 다 출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예, 거기서 부모님 권유를 해서 조금 배우다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 예술단 찾게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귀여운 율동 같은 정도로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한테 이제 무용 배워서 더 작품이 서게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고요. 디테일한 동작 같은 거를 더 배우게 됐죠. 부모님이 어쨌든 그 문화에 계셨던 분이니까 저도 여기 북한 예술단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고향이 같으니까 예, 더 꺼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역시 무용수인 하예주 단원은 오랜 시간 무용을 해왔는데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모여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거라 평양에서 그냥 공연을 하다가 어렸을 때 공연하고 여기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네, 지인으로 소개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다가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무용했기 때문에 계속 무용부터 해온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몇 개월을 계속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렵죠, 조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도 잘 맞고 공연 내용도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같이 똑같더라, 비슷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왔던 공연이 뭐 진강춤이나 계절춤, 여러 되게 다양해요.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양예술단의 4년차 무용수인 이현서 씨는 북한에서 노래를 하다 한국에 와서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노래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가님한테서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을 하는 게 더 신나고 더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공을 바꿔서 아예 통학은 안 하고 이제 무용만 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술 쪽에 하면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이런 일하거나 이런 뭐 그런 농촌에 이렇게 막 일하러 나가는데 그런 게 많이 면제가 되고 그런 게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예술 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내가 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안무가님한테 이제 저희 안무가님이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끌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북한의 무용은 빠르고 경쾌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객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무용은 빠르고 이제 음악에 박자가 빠르고 이제 경쾌하고 약간 박력 있는, 약간 되게 신나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보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고 신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하세요. 북한도 요즘에는 무용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좀 안무가님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해마다 새 작품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평양예술단은 거의 매일 공연 무대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하지만 공연 중에서도 잊기 힘든 공연들이 있습니다.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진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군무 이제 칼 춤이라고 그런 무용도 있고, 뭐 박편무는 이제 막 박력 있고 엄청 신나는 이제 막 그런 거고요. 뭐 저희 대표 작품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은 무대에서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어르신들 좋아해요, 이제 저희 공연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족도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공연 보고 마지막에는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는 뭔가 되게 가슴 뭉클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그런 게 또 이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희망 같은 그런 거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하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저희는 정말 공연을 많이 다녀서 예, 다 기억이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큰 극장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열심히 자리 잡고 살으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술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예술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평양예술단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고 있는 외교 갈등이 지금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네, 지난달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오늘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 또 부산 총영사에 일시 귀국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한일 관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고요.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네, 지금 한일 정부 간에 진행 중이던 여러 협상에도 지금 파장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 양국이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 서로 통화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그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를 연기한다는 내용이 소녀상 철거 요구와 함께 한국 정부에 통보됐습니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치 외교적 현안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외교부에서도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동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중앞동 그 일본 대사관 앞과 한국의 30여 개 주요 도시에 또 해외 또 여러 도시에도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보통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그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강제 철거가 됐고 다시 설치가 되고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예.
지역 구청에서는 이 소녀상을 철거한 후에 업무가 마비되고 비난이 쇄도할 정도의 거센 여론을 맞았었습니다.
예.
이후 다시 소녀상 설치를 막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녀상이 설치되고 행사가 열렸는데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때의 그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곳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흔히 민변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네.
법원은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위안부 합의 문서는 어떤 건가요?
네, 민변이 외교부에 요구했던 세 건의 문서입니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측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문서이고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네.
또 강제 연행 인정 문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변에서는 한일 공동 발표 후에도 일본이 강제 연행이라든지 전쟁 범죄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이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일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뤘던 위안부 합의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한국에서 이른바 달걀 대란이 일어났는데 급기야 그래서 이제 외국산 달걀도 곧 수입이 되는 거죠?
네네. 빠르면 2주 뒤 20일쯤에 외국산 달걀이 한국 땅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계란 수입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가 스페인과 뉴질랜드 정부와도 계란 수입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단 수입이 결정된 계란은 미국산입니다.
네.
다음 달 28일까지 계란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공기 운송료의 50% 절반을 지원하는 등의 그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미국 닭이 낳은 달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식탁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미 한국의 한 유통업체가 미국 업체와 180만 개 계란을 수입하겠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수입됐던 계란 가공품이 아니라 계란, 신선란이죠.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말이, 계란찜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신선란인데요. 이 한국이 외국산 신선란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이 아주 시급한 만큼 수출 작업장을 등록하는 절차 등 뭐 검역 관련 절차가 아주 빠르게 지원되고
네.
빠르면 오는 20일쯤 미국산 계란이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입되는 달걀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알에 3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25센트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네. 달걀 대란 전에 한 두 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벌써 한 알에 34센트, 그러니까 30개들이 한 판에 $11 정도로 달걀이 비싸서 사기가 꺼려지는 그런 귀한 식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혼밥, 혼술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또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 이런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인데 이제 혼행이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이거 혼자 여행하는 네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조어입니다. 네. 한국의 유명 인터넷 여행사가 발표한 자료에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과 혼행문화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지난해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 여행사가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 판매 건수로 여행 행태를 분석을 했는데요. 462만 건의 항공권 예약자 가운데 31.6%가 혼자 여행을 했던 혼행족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10명 중에 3명이 나홀로 해외여행을 즐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혼행이라는 말과 함께 일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경제를 뜻하는 단어 이코노미에 혼자 한 사람, 그 1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나홀로 소비 문화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이코노미를 움직이는 혼행족은 남성이 여성보다 좀 적습니다. 여성이 네. 한 52.3%, 남성이 47.7%고요. 30대가 좀 많고 그다음이 20대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를 가는 건가요?
네. 아마 이 기사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어딜까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다음이 중국 상하이였고요.
예.
그다음 일본 오사카 순이었는데 지난해 한국 사람들의 전체 해외여행지 선호도를 살펴봐도 오사카, 도쿄, 대만의 타이페이, 태국 방콕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전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비행기로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시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을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배낭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유럽을 선호했고요.
네.
30대는 휴양도 하고 뭐 쇼핑도 할 수 있는 방콕이나 괌을 좋아했습니다. 40대에는 먹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네.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중국 상하이, 홍콩 이런 곳이 인기였고요. 60대 이상의 해외 여행자들, 온천 코스가 다양한 일본, 그 료칸 여행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15대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3일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 얼굴 또한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연방의회를 이끌어갈 양당 또 양원의 지도부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